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정의만 바르게 되어도 우리 믿음 생활은 대단히 경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질 영광된 계시를 보면서 세 번씩이나 연거푸 짐짓 놀라게 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접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그렇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역시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이고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향기로워야 될까, 아름다워야 될까,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비롯한 많은 기도가 찬양과 영광이듯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면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기도를 잘 하질 못할 것 같은 그런 조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소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잘못 들어서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확인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못 들으시는 소리가 없고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비록 말을 못하는 장애자들의 마음도 들으시며 어둠 속에서 한 말도 들으시며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15절까지가 천국 백성의 기도 생활이겠지만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역시 다음 시간으로 남겨놔두고요. 오늘 기도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에 무슨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35장 13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는 꼭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응답받는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도다운 기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6장의 말미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그런 확신을 주고 있고요. 다음 장인 7장 7절에서 12절에도 기도를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시민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이 천국 시민의 헌장이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3분의 2가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역시 우연한 기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국 시민은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목인데요. 기도는 불신의 사람들과 인생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마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나눌 데가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누구에게 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서러워도 하소연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363장 보면 그렇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루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억울함을 한숨을 할소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 천국 백성들만이 누리는 가장 일반적인 은혜요 특권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요즘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휴대폰의 평균 요금이 4, 5만 원씩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뭘 위해서 쓰는 겁니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가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텔레콤 회사는 통신비를 받지 않습니다. 또 때마다 기기가 바뀌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셀라폰이나 PCS폰을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돈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기만 하면 감 잡았다 얘기하라 이러시는 분이라고요. 1대1의 워키토키 같은 그런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거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혀 통신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령 믿지 않는 자들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소연을 올린다고 해도 도움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지만은 예수 기도로부터 눈을 뜨고 깨달은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게 하소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찾아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송가 275장 3절 보세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힘입어 다 살겠네. 이러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만이 거저 누리는 특권들 남에게도 나눠줘야 옳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속을 끓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소연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린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 중에도 바른 기도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증거의 삶은 이런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미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험준한 이 역사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자마다 거기서 건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은혜, 거저 받은 이 선물,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5절, 6절에 생각하는 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5절 6절 그렇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 그런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데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진지한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바울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즉 영화배우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 아닌 다른 가상의 인물의 삶을 대신 연기하는 그것은 참으로 극장에서나 방송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교회 암흑의 간증집회 포스터가 붙거나 신문지에 낑겨온다고. 그러면 같이 낑겨오는 다른 광고지에는 뭐가 되냐 하니까 어느 술집에 암흑의 출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거 간증하면서 하루 왔으면 신앙적인 행사 하면은 못 사나요? 그런데 그 밤에는 술집에 가서 또 돈을 벌고 저녁 때는 어디 와서 간증 집회를 하고 아 이게 영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참으로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를 행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배우와 같이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호흡을 쉬어줄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연기처럼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수님께서는 경계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의 기도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며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버린 기도로 의미가 없다고 경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장소, 어떤 공연 집회에서 보면 그 몇천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또 손을 흔들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야 찬양 못하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감격 못하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이 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스가랴서 7장 13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기도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항상 은밀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 1대1로 만나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조용히 묻는 시간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제주도에 김성도라는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도 그 집 가운데다가 따로 기도실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의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의 공간을 여러분의 집에 은밀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조차도 물러가게 하시고 은밀히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은 바로 이 기도의 모형이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은밀히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7절에서 8절인데 기도는 길이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점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또 무슨 기도는 길이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7절 8절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는 불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와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믿느니라가 아니라 생각하느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성에는 무쇠도 녹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요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정성을 들여서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에는 무쇠도 녹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만이 있겠습니까 어디? 막연히 분명한 대상도 없이 소원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어떤 존재가 있다면 듣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서 볼 때는 하느님께 빌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어떤 옥황상제니 절대적인 존재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칠성님께 빌고 산신령님께 빌고 용왕께 빌고 조왕신께 빌고 삼신할머니께 빌고 조상신께 빌고 그야말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빌면서 막연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큰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의 깊이를 재시고 기도의 횟수를 세시는 것보다도 기도의 무게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투정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라고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자세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런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따낸 것이라든가 공로라면 모르겠지만은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본래적인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바톨로게오 그런 말입니다.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은 바토스. 이 말이 본래 무슨 말이냐면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바토스라는 말에다가 말씀이라건 로고스를 합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로서 말을 더듬다, 생각지 않고 말하다, 말을 많이 하다, 지루하게 재잘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같은 말을 지루하게 재잘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아 이제 그만해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서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이에요. 지루하게 재잘거리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루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불신의 세계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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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호랭계교, 남묘호랭계교, 남묘호랭계교. 그 사람들 뭐 다른 게 하는 거 있어요? 계속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이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모든 이방세계 종교행위는 주문을 필요로 하지만 참 하나님은 주문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주문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암시고 최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께 필요를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듣기 좋게 논리적으로 하면 좋지만은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유치하고 보잘것없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화평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왜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실까?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큼 경건하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관용할 것이고 자신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계하시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손에 가득한 피는 바로 이웃을 상하게 하고 이웃을 괴롭힌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역시 그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웃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자신은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독선을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과 응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받고도 이웃의 허물을 받아줄 수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일 것입니다. 과거부터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하나님, 즉 신과의 관계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와 이웃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야고보 선생님의 경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옆으로 사람에게 대한 가치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을 항상 내 이권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어려워할 때는 그래 당해봐. 내가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오히려 엄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사람. 이 인류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원수도 아니고 미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 이런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도 회복되어야 함을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를 베드로 사도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이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자연과도 기도의 사람에게는 회복된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복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옆으로 화평을 이루고 또 화평을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아직도 억울함을 당하고 가슴을 치며 하소연할 때를 찾지 못하는 그리도 밖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은밀히 주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나 길이보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화평의 기도를 원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